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시던 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임재함과 함께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그 삶이 나의 삶이라 한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나의 삶이 아니요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이 논쟁의 소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에 있어서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장로교 통합 측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는 성령 체험하려면 순복음교회나 오순절이 그쪽 교회에 가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대학 시절에 데이비스 대학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운동한다는 이 선배들도 만나고 후배들 중에도 성령 세례와 방언 훈련을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여러 혼돈이 왔습니다. 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은 삼위일체를 믿는다 하면서 성령을 이해하는 것과 체험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까? 내가 믿는 성령님은 얌전하신데 왜 제가 믿는 성령님은 왜 저렇게 시끄럽고 야단 법석일까? 물 세례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할까? 세례 받을 때에 원래 성령님을 받는다고 믿어왔는데 뭐 더 필요한 것일까? 성령 체험이 사람마다 다른 것은요, 성령님께서 여러모로 역사하셔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요즘 성령 체험에 따라서 이 교단이 갈리고 영적 교만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 하면서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내 체험 때문에 급이 다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의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보이고 더 낮게 보인다고 하면 영적 교만입니다. 나의 영적 체험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깔보게 한다 하면 이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성령님은 연합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와 하나됨, 평안,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일인 것을 알고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지 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체험도 필요하겠지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삶입니다. 이 불성령 받았다 하면서 이 불같은 성격 버리지 못하는 이것은요, 또 가는 데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이것은 아니올시다입니다. 내가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가 말씀을 통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 구절 중에 이 나중 부분입니다. 진정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진정한 거듭남, 이 새로 태어난 중생이라고도 하죠. 새로 태어나야 된다. 육으로 어머니의 배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Rebirth, born again,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이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백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말도 배우고요, 걷는 것도 배우고 먹는 것도 배우고 저희 집에 이제 손주를 보면서 참 이쁩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거듭난 삶을 시작한다고 하면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옛삶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백지에 다시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써내려가도록, 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내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 새 출발하기가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니고데모도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라고 하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이해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새로 난다는 말이, 아니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는가? 니고데모의 생각은 육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육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이해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백지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들로 장식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의 삶이 능력의 삶, 멋진 삶, 보람된 삶,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리고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봐도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가 이민 올 때에 태평양 수영에서 오신 분은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 앉아 있으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으로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우리 TV 앞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깜깜하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성령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리고 인도하심에 따른다고 하면요, 우리가 하늘 날아갈 때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선 체험보다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가? 첫째,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요, 옆에서 나를 부르는 사람, 내 옆에서 부름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advocate이라 그러죠.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옆에서 속삭이면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변호해 주시는 이런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 위로자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법정에 갈 때 혼자 가면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옆에 앞세우고 가면요, 보통 변호사가 아닌 특별한 아주 능력의 변호사를 앞세우고 가면 든든합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실 이분을 앞장세우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능히 위로하는 이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요, 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들입니다. 또 어제 뉴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지금 조지 플로이드가 참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이곳저곳에서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동과 또 폭력과 불지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환난 중에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성령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에 속해 살다 보면 어려울 때 도망칩니다. 또 술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사람에게 달려가고 이런 참으로 해결책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진리를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내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진리의 그 인스트럭션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요,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누구인가? 성령님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결정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속은 어디인지 매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아들은요, 부모라고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아들이 입양되면요, 이제는 아빠 엄마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고아된 우리들을요, 입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이 확신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의심한다고 하여서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의심할지라도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좀 더 확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메시지 바이블에 보니까 long long ago he decided to adopt us into his family through Jesus Christ.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양하시기 위해 결정하셨다는 이 말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나 이 대학교의 종교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는요, 교수들 중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보다는 학문적으로 풀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문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수들은요, 이 말씀에 아무런 여기에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냥 학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돕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의 말로 베드로의 웅변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가끔 아,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에 어긋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영향을 받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난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그냥 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이 집회가, 이 간증 집회가 유행한 때가 있었죠. 지금도 뭐 그런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아, 성령으로 난 사람들 저런 경험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분들의 광팬이 되어서 뭐 그분들을 뭐 능력의 종인 뭐 이런 타이틀을 붙여드리고 그분들에게 특별한 뭐 능력이 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말씀보다 중요해지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망가진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를 뽑으라면 슈퍼스타 목사님의 이 참 스테러스를 너무 올려놓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소중해지는 이런 모습 가운데 교만이 싹 트고 거기에서 참으로 이 악한 것들이 싹 트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LA에 있는 딸아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긴급 기도 부탁한다고. 우리 딸아이가 지금 사귀고 있는 형제가 LAPD 경관인데 오늘 저녁에 모든 경관을 불러서 지금 나가서 이제 폭동을 막기 위해서 불렀다고. 근데 벌써 어제도 나갔는데 뭐 병 던지고 뭐 굉장히 그런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다고 기도 부탁한다고. 무슨 기도를 어떻게 먼저 드려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두려워 떨며 우리가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떠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될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때에 참으로 인간의 육적으로는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의 말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저런 사람 빨리 벼락을 뭐 그냥 던져서라도 저 사람 빨리 데려가시지 왜 그러십니까? 라는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지만 성령님께 간구하며 주님 목자로서 양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말 안 듣는다고 내가 어떻게 저주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어 할 때에 도와주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하신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will receive power.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요, 내가 돈벌이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뭐 대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권능이란요, 영어로 power, 헬라어는 두나미스라고 하죠. 이 말은 다이너마이트의 그 말도 이 두나미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폭발력이 있는 이런 능력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데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뭐 이름 없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이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받고 났더니 그들의 삶이 능력의 삶으로 변하는데 참으로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거나 죽거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한때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대학생들 데리고 멕시코 시리에 있는 그 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 그곳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대학생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저도 나가서 이게 전도하는데 그냥 받지 않고 전도지를 전해줘도 그냥 찢어버리고 뭐 그냥 욕하고 가고 이런 가운데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막 그렇다고 안 나가겠다고 그때 우리가 기도한 기도가 분명히 기억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나가다 보니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않고 나가다 보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것을 드리지 않고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그때 함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서 끝까지 잘 끝낸 그런 생각이 기억납니다. 성령 받은 첫째 증거는요,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 이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누굴 위해 맺습니까? 나무 자신을 위해 맺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이것을 기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열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목적은요, 내가 그것을 소비하고 나를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들이십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만큼 열매 맺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축복을 선사합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룩한 척, 충만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성령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요, 육과 영이 항상 전쟁을 합니다. 항상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강해지는가 하면 내가 어디에 이 나의 마음을 주는가에 따라서 강해지고 약해지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디안이 이제 그 손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에서 이제 두 늑대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한 늑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손주가 물었다고 합니다. 저 늑대는 왜 저렇게 강한가요? 물었더니 잘 먹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을 계속 먹이다 보면요, 육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영의 양식을 계속 나에게 먹이다 보면 영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래요. 성령 앞서가지 말고, 성령 가끔 하 성령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성령님 따라와서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 가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인도하며 하나님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에 내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의 삶을 허락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성령님이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에만 우리가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삶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께는 영광, 많은 사람에게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험한 세상 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는 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시는 일에 내가 따라가며 쫓아가며 그 안에서 열매 맺는 능력의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